우리가 12장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어떤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았죠.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그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중요성, 성전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한데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요한 것, 그래서 십일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13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한 여기 잠깐 바벨론에 갔다가 와요. 6절에 보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다시금 느헤미야가 마지막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롯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으면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크게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만 내줘라 우리가 가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죠. 그리고는 오히려 발람 발락 사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술사를 데려다가 저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이거 다 내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분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결혼했던 사람들, 처자들 있는데 내어 쫓아내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들, 내어 쫓아내는 일, 자식들 내어 쫓아내는 일, 무서운 일이죠.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일을 냉정하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도비아 사건을 소개를 해줘.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금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아, 산발랏 이거 나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그 당시에 지주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기 이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실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름들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음으로 가까웠어요. 이 제사장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향력 있던 사람이랑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다 그 사람 방을 하나 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아니, 저 이방 인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방해했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1년 동안 비었던 사이에 오니까 여기 들어와서 버젓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이거 악한 일이다. 그러고 그 안에 있었던 도비아 세간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다 정결케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있는지가 지금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 온 사이였어요.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이게 보면요. 참,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잠시 한눈 팔거나 잠시 쉬거나 하면은 금방 약한 것들이 와서 뿌리를 내려요. 그 건강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이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강하고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 잘못될 염려가 사실 없어요. 이단들한테 누가 넘어갑니까? 이게 건강하지 못할 때 넘어가죠, 영적으로. 제가 어저께, 그저께, LA 가서 일을 보고 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심각한 얘기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미국에도 상륙을 했구나. 신천지가 LA에서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내노라 하는 교회들 몇 군데가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교회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누가 성경 공부 바깥에서 하자 그런 사람이 있냐 누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게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새하늘 복음. 새하늘 복음. 그래서 LA에 있는 그게 큰 교회예요. 한 4, 500명 모이는 교회고 20년 넘은 교회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교회. 한 분이 계속 목회를 잘했던 교회고. 그런데 말씀도 아주 강하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려요. 중직자들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여러분 왜 병에 걸릴까요? 우리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지금 느헤미야 1년 없는 사이에 쭉 있는 일들을 보면 야 얼마 전에 개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럴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받을 생활비를 11조를 내지 않고 그걸 주지 않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전리로 도망했다는데 이제 먹고 살 일을 찾아서 성전에서 일하기로 했었다가 다시 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또다시 반복되는 거잖아요. 다시 제사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상실되어지고 그러면 또 망하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답습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민장을 꾸짖어 가로되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서 처소를 세우고 다시 유다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고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잘 분배하고 재정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또 뭐가 안 지켜지냐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다른 거 장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일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 일을 또 이야기해요.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냐? 17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 정신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성벽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출입을 못하게.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하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고 아주 폐쇄를 하면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또 보면 이방인들과 또다시 결혼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3절부터 보니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히브리 말은 잊어버리고 그 어머니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냥 말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약속이 없는 거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식들은 보통 여자들이 끼고 키우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끼고 살면서 엄마의 언어를 가르치고 엄마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대충 알아는 듣고 대충 말은 떠듬떠듬 하는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가 좀 어려워요. 못 읽는 거예요. 읽고 무슨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말은 대충 하는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 얘기 끄집어와요? 이 시작, 나라가 왜 망했느냐? 느헤미야가요, 보통뿐이 아니에요.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역사가 왜 망했는 줄 아냐? 솔로몬 얘기 끄집어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하게 받은 사람인데 결국은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그러고 있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이 우리나라를 잡아삼켜먹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또다시 반복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망해서 포로로 돌아갔다가 정말로 부끄럽게 살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에 28절부터는 지금 이게 잘못된 걸 다시 잡는 거예요. 1년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금방 망가졌는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다 원론들을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 산발랏도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집안의 자식이 그 지역의 이방인의 유력한 사람들의 사위가 된 거예요. 지금 뭐 보고 결혼한 거예요? 예, 땅의 것 보고 결혼한 거죠. 영향력 있는 집안의 사람, 물질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게 결혼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어 쫓아버렸어요. 아까 그 앞에 한 가지 제가 25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말도 못하는 자식들을 둔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야단치냐면 정말 무섭게 야단쳐요.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막 엄청 심하게 야단쳐요. 그리고 이 제사장 사위놈은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요. 제사장직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너희 같은 놈이 제사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의 사위가 되어 있는 집안은 이 아주 내쫓아버리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냐면 우리 지금 성경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역사가 중간 같은데요. 구약 시간의 역사로 보면 맨 마지막 때가 이때입니다. 맨 마지막 때가 지금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지금이 마지막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앞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을 것을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똑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역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통감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세요. 시간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성경 역사가 그 사이에 레위기도 있고 그렇지만 신명기도 있고 그러지만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요. 그리고 사무엘서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눠지면서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주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끝나고 남쪽은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로 쭉 내려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580년대에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에스라 돌아오고 스룹바벨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마지막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때 있어요.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의 역사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이 있고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긴장감과 절박한 사명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다음의 역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너무 무섭게 이렇게 하실까? 그랬는데요.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고 이게 유일한 이게 정말 나라 사랑하는 이거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고 여기에 타협이 있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보고 느헤미야를 보고 그리고 성경 역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오늘 지역 목사님들이랑 무슨 이렇게 그룹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이 지역의 어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포틀랜드에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보니까 여러분 올드처치 아세요? 더 올드 1882년에 세워졌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이렇게 생겼대요. 잘안 가봤는데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아주 예뻐요. 스테인드글라스도 있고 1800년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보수해서 뭐 했는데 이 예배당 안에 뭐가 없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강대상이 없어요. 성찬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로 바뀌었는 줄 아세요? 요가 클래스하고요. 콘서트하고요. 결혼식장으로 빌려주는 곳이 됐습니다. 모든 이벤트 한다고 써 있어요. 무슨 NGO 단체에 넘어가서 거기가 관리를 한대요. 관리할 여력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예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1800년도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1800년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을까? 요가 클래스하고 외식 결혼식장 빌려주려고 저 예배당을 쳤을까?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건축을 했을까? 다시 되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를 되살리고자 했을 때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당을 새로 증축하고 할때 무슨 마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무슨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지켜내어야 하는가? 느헤미야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을 지켜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다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신앙 하나 남기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와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뭘 남겨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가르쳐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저녁에 이제 요새 여기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거기 가면 예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좋은 게 좋은 건데 예배는 네가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좋으신 게 예배야. 넌안 좋아도 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귀 알아들으면 됐어. 예배는 너 좋은 게 예배가 아니야. 너 즐거운 게 예배가 아니야. 너 행복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 네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야 돼. 그게 예배야. 우리가요 요새 이거 잘못 가르쳐 주거든요. 애들이 좋아해요. 애들이 싫어해요. 애들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진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애들이 싫어서 안 한대요. 애들이 안 좋아한대요.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애들이 기준이 돼서 사는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빼앗기는 거.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빼앗기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당을 짓는 데 제가 이렇게 자꾸 들락날락거려요. 하나님,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사치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게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근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뭘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지, 무엇을 갖고 타협하면 안 되는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냄. 우리 에덴교회가 그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고 이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어두운 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래도 살고자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건지 헤아려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